지난주 설교 중에 그 아벨의 죽음과 연결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상하건대 아주 카랑카랑하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항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들은 세례 요한을 미워했고 힘없는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결혼한 것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의 아내 헤로디아의 생일날,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생일날 그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이 술에 취한 헤롯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상한 맹세를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해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그러자 이 살로메가 엄마의 얘기를 듣고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즉시 목이 잘려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아벨의 죽음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이야말로 너무 허무한 겁니다. 고귀한 죽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는 없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두셨어요? 라고 묻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 성경통독에서 신명기 마지막 장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바위에 물을 내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만 백성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약속의 땅을 다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예 보여주시지 말지. 다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다 눈으로 보게 했는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약을 올리시는 것처럼 저는 읽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눈도 밝았고요. 누구보다도 건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신명기를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의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살고 이왕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세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평생 꿈을 꺾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말이죠. 모세는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5절인데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조금도 서운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야속하고 약 올리시는 것 같은데 아 차원이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모세의 죽음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갖고 사는 우리와 달리 모세는 시내산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얼른 뵙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천하기에는 제 믿음이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깨닫기는 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인지 확인도 했습니다. 모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방식이 허무하고 잔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훗날 많은 순교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톱에 켜서 순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길이 된 것이니 세례 요한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죽음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믿음이 60평생을 믿었어도 내 믿음이 여전히 나 중심이구나. 세상 중심이구나. 세상 미련 갖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딱 제 수준입니다. 제 차원입니다. 모세나 세례 요한의 믿음을 갖추지 못한 저에게는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 기도했습니다. 모세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반열, 그런 차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히 기도했습니다. 감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경우, 남을 판단한 경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이해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득도라고 하지요.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유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유할 것 같습니다. 모세도 세례 요한도 아벨도 자유했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성경 속 예배자 두 번째 인물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간단히 설명하지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여기서 완벽했다는 것은 하모니, 조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과도 자유롭게 걸었고 하나님과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고 동물들과도 얘기할 수 있었고 모든 소통이 막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막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낙원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 밖 타락한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선순환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시기와 질투, 욕심, 그리고 죄가 인간을 지배합니다.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타락,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 점점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결정을 내리시죠.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모두 없애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완전히 새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타락한 세상이거든요. 가능한 새롭게 고쳐서, 가능한 새롭게 고쳐서 한번 다시 희망을 갖고 기대를 놓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시도였습니다. 당대의 의인, 완벽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 당대에 살던 사람들을 쭉 줄을 세우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1등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방주에 암수 둘씩, 제자에 쓸 동물들은 암수 일곱씩 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식구 아홉 명도 인간을 대표해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물이 마르는데 150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죠. 홍수가 그쳤습니다. 비둘기가 나뭇가지를 갖고 온 것을 보고 아, 땅이 다시 식물을 내고 있구나. 방주의 문을 열어서 모든 짐승을 풀어주었습니다. 리스타트, 만물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림으로 말하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다가 많이 그렸는데 도화지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치면 고칠수록 지우면 지울수록 이제 도화지가 빵꾸가 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도 고치다 보니까 도화지가 뜯어지기 시작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동안 그린 그림을 버리고 새로운 도화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죠. 홍수가 멈추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이 딱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호모 아돌란스, 예배자 인간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답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다? 이거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용감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당연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길은 언제나 낯설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로 노아의 예배가 그런 겁니다. 27절인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을 실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불에 태우는 번제로 가장 정결한 것 중에 잘 선택해서 불에 태우는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생각나죠. 설렁설렁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대충대충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이 들어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거나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땅은요, 모든 생물체가 따라 살아가는 서전입니다.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생물체까지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은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에 해당합니다. 다시는 사람들과 모든 생물의 터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마음 한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100점은 아닙니다. 아마 99.99 정도는 되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0.01의 죄가 틈타가지고 노아와 그의 아들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팀쉘 인간의 선택, 인간의 책임을 존중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22절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 심는 것, 거두는 것, 추위, 더위, 여름, 겨울, 사시사철, 낮과 밤이 어그러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어쩌면 썸머타임이 오늘 되니까 어제 그렇게 낮의 길이가 길던지요. 야, 하나님의 이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하나님이 쉬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구나. 몰라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연구하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이것을 다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자연의 섭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요. 9장으로 넘어가면 노아와 그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9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축복하시던 그 말씀 그대로 또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노아와 그 아들 3명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도 다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벅찬 순간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가면 에덴 동산의 약속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모니거든요. 같이 잘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사람과 짐승 간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은 좋지 않은 겁니다. 서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무서우면 함께 있기가 어렵죠. 간격이 생겼습니다. 서먹서먹한 겁니다. 에덴 동산의 그 조화가 깨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또 정말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그런 낙원은 더 이상 아닙니다. 처음 창조가 아니라 refurbished world, 하나님이 고쳐주신 세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이렇게라도 리포비시 해서라도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거기서 희망을 보시고 인간을 향한 기대를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확 해놓으시죠? 아니요. 팀쉘 인간에게 책임을 주셨다니까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인간이 충분히 그 힘으로 해내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3절인데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노아의 홍수가 없었으면 고기를 드실 수 없고 채식만 해야 됐을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생물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는 뜻이죠. 대신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피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피가 있었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 너희들이 다 먹어도 짐승을 다 먹어도 짐승의 생명 그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탁이죠. 명령이죠. 누구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거는 곧 하나님을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폭력에 반대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살인에 반대하는 것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총격사건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전쟁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어찌 여기에 박수를 보내고 미국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슬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의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갖고 약속하셨어요. 9장 13절인데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서 무지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캐셋이거든요. 이거는 화살, 보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무지개를 뭐라고 합니까? rain, 보우라고 말하잖아요. 비화살이라고 하는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지개가 화살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기서 따온 말씀이 무지개 레인보우. 우리나라 무지개란 말은 저 일곱 색깔, 색깔에서 따온 말이 무지개라고 해요. 화살 모양의 무지개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화살을 쏘지 않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일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쏘죠.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화살을 거꾸로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2005년 8월 뉴올리안지에 허리케인이 밀어닥쳐서 도시 80%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뉴올리안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라고 사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맞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 가슴 아파야 할 자연재해였던 것이죠. 예배는 약속의 현장입니다.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울림으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끔찍히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 자신과 인생을 일을 기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자신을 뛰어넘고 모세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지평 수준에 들어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멋지게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빗나가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살아갈 땅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겸연쩍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